이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30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오늘도 이 시간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지한 인생들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완고한 인생들의 마음을 깨부숴 주셔서 주의 말씀의 충격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새로워져서 선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생성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상황에 대한 기사가 좀 뜸해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이전 보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 모두 전차와 탄환을 비롯한 무기가 모자라서 어림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저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기가 필요합니다. 어디 뭐 무기뿐이겠습니까? 양식과 군복을 비롯한 각종 물품들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군인 정신이 투철해도 전투에 필요한 무기와 양식이 없다면 전쟁을 치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투에 비유될 수 있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선교사 한 사람만의 헌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점점 약해지면서 선교사들도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귀한 선교의 동역자가 없었더라면 또 그를 후원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이 함께 동역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제1호 선교사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중해 동북부 선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서방 선교를 위해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철회해야 될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했던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1300km,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는 2400km, 그리고 다시 로마에서 서바나까지 1100km, 상당한 거리를 배를 타든지 걷든지 하는 방식으로 그는 가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일을 앞두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로마에 있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나 혹은 에베소 교회처럼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니지요. 그럼에도 바울은 내가 권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시작했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같은 표현과 똑같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부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나와 힘을 같이하여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본래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 하나입니다. 이 동사가 유일하게 여기에만 쓰였는데 이 동사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개 이 동사, 이 표현은 기도와 연관해서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애써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이라고 말할 때 이 힘쓰는지라는 이 표현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 이기기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이 운동선수의 고단한 훈련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었던 단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써 혹은 힘쓰는지를 이라는 이런 표현은 바울이 기도를 무엇으로 우리에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가 하면 기도를 씨름, 싸움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슬람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 선교사 사무엘 조웨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는 영혼의 체육관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죠. 그런데 이 일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무엘 조웨이머가 기도는 영혼의 체육관이다.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 여름날 에어컨을 틀지도 않고 그 더운 여름날 체육관에서 비지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기도할 때 열심히 애쓰고 힘쓰면 기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 어떤 분들이 야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한 것을 기도에 비유하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과 야곱이 씨름한 것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그런 예는 아니죠. 그럼에도 바울이 기도를 표현할 때 싸움 혹은 씨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기도에는 씨름과 훈련이라고 하는 일의 요소와 그 다음에 악한 세력에 맞붙는 고뇌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차분하게 하십니까? 때로는 씨름하듯 전투하듯이 하신 적은 없습니까? 이전에 저희 교회당이 탄현 16단지 상가에 있을 때 한 여성도님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설교를 써가면서 씨름하듯 전투하듯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문구를 작성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한 여성도님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부산에 내려가 있는 성도님인데요. 제가 밤에 한 10시쯤 지나가지고 나오는데 그 여성도님이 교회당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 간다고 제가 들었는데, 교회당 그 중 2층이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보니까 둘째 아이를 업고 빛이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이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령 숭배와 미신 숭배가 많이 했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런 미신들이 철저하게 타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단지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현상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있을 때 20대 후반에는, 30년이 훨씬 넘었지만 그때는 영적 전쟁에 관한 책들도 있었고 딘 셔먼의 뭐 영적 전투 등등 그런 책들도 있었고 그런 책들을 읽기도 했습니다. 약간의 좀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어서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도 없지 않기는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신앙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이런 안목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과 그런 견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상학적 측면에서만 해결책을 제시하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신적으로 좀 우울하면 가벼운 산책을 하시고 쇼핑도 하시고 친구들과 가끔 만나기도 하시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일보다 더 우선시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씨름하듯 기도해야 되는가? 바울은 본문 30절에서 예수리소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을 더디어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을 더디어 너희를 권한다. 인간은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그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고 혹은 치밀하게 계산된 이기심에서 나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한다고 해도 이해관계를 따라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와 가까우면 감사 않습니다. 그래서 의리가 좋긴 하지만 그 의리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 따라서 의리가 발동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랑으로는 남을 위하는 지속적인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 안에서 남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이런 일에 관여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라고 해서 사랑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면 이전에는 도저히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었던 그래서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그것도 씨름하듯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타고 있는 선교사들, 북한에 있는 동포들, 튀르키예에 있는 선교사들, 복음을 받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끈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인가 이전에 나를 도와줬던 사람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성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이 바울이 한 번도 얼굴을 보지도 못했던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니 이제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 이하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30절 이하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서로 해야 됩니다. 상호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은 섬기기만 하고 어느 한편은 받기만 하는 관계가 계속되면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만한 동력이 없기 때문이죠.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그분께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한편은 사랑하는데 어느 한편은 도무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관계가 지속된다면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받기를 바라고 도와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줄 수만 있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줄 수 있는 약간의 풍요를 갖고 있고 타인으로부터 채움을 받아야 될 약간의 부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뭐라도 줄 게 있고요. 아무리 풍족해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약간의 결핍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 기도하고 기도해주는 그 관계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확립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분들은 지속적으로 돌아보고 전화하고 해도 응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참 지치죠. 어렵고 힘듭니다. 반응해야죠. 함께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와 염려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서 바울이 기도를 요청했던 것은 일종의 바울 마음에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염려가 어떤 염려였는가? 먼저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이방 교회들로부터 모은 이 상당액의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40명의 유대인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열성분자들로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염려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회심하지 아니한 유대인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상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믿어왔던 사람들이죠. 이들의 입장에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본래는 모세도 그들 편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회심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는가 변절자로 인식이 되었겠죠.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허물어뜨리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할례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든다는 그런 이유로 바울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깊이 관여했는데 이 일은 유대 근본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일은 자신들의 성결을 해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메카에 가가지고 이슬람 사원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메카에 가가지고 그 사원에 있는 것들을 다 그냥 예수님처럼 다 그냥 밀쳐버리고 엎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지가 찢겨 죽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사도행전 9장 2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함에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함으로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들이 가득 들어차게 되었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가 발동해서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한 사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루스트라에서는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유대인들의 악한 계략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는 요청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사람을 도우러 가지요. 그러나 도우러 간다고 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들,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앞두고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본문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도제목을 부탁했던 것은 과거에 이들로부터 고통과 어림을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복음에 설득되지 않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자세하게 풀어 설명했지만 이들은 도무지 설득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은 부정적인 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부정적인 예를 통해서 교훈을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적어도 어중간한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견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을 단지 하나의 견해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팽배합니다. 신앙은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라 마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 취향과 기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신앙은 궁극적 진리와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종교, 기독교, 진리, 종교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죠. 개인의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쨌든 간에 뚜렷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믿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께서 써보낸 편지에 뭐라고 도전합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토하에 내치겠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것은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는 이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예를 통해서 반면 교사죠. 어쨌든 끝까지 견디고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부정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두 번째 염려는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바대로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메웠죠. 그러면서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 일행이 일제히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론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 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심한 박해를 이미 각오하고 있었고, 다만 이 박해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 부탁했던 것은 이 때문이죠. 단지 목숨 부지하게 달라가 아니고 이미 바울은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복음이 원활하게 전파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이 갖고 있었던 또 하나의 염려가 있었는데 그 염려는 유대인들의 방해도 방해지만 무엇보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전달하는 구제 헌금을 기쁘게 받아줄지 말지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31절 하반절에 나타나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라고 말했습니다. 받을만하게 하고. 왜 이런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바울이 이런 기도를 부탁했다는 말은 바울이 얼마나 목회에 민감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는 바울을 비난했던 회심하지 않은 유대인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나쁜 이야기를 하면 그 나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 구제헌금을 기쁘게 받을지 말지에 대한 염려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혹시 이방인들의 구제헌금을 환영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한 거죠. 받을만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또 바울의 염려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도와줬다가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이 혹시 없습니까? 선한 의도로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그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관계가 어려워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혹시 없는지요? 구제를 하다 보면 본의와는 다르게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겸손치 않을 때, 상대를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길 때, 그런 눈빛, 그런 말 때문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선의와 친절로 대해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구제가 신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산상본에서 말씀했습니까?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이 말은 자기도 모르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앞두고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현장 가운데서도 그 은혜가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된 것,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또 이 기도를 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온라인 송금해 주면 돼요. 그죠?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면 됩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을 직접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몇백 킬로, 몇천 킬로를 가지고 그 돈을, 거액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여관에 묵기도 해야 되고 배도 타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몇 번 파산했다고 되어 있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산해버리면 그 돈이 어떻게 됩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도 당했다는 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의하면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헌금을 빼앗길 수도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받을 만하게 달라고 간구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의 헌금을 전달함으로 궁극적으로 기대했던 것은, 그리고 기도 부탁을 했던 것은 단지 헌금이 안전하게 전달되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뭘 기대했는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는 항상 긴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행위를 통해서 교회 하나됨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방인의 교회가 전달한 그 구제 헌금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이 일을 통해서 교회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기도를 부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모범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전적으로 자신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기 삶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섬김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섬김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용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범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작은 교회는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들, 기관들 또 여러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데요. 현재 12명의 선교사를 돕고 있고 14교회를 돕고 있고 그 다음에 8개 기관을 돕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선교사 교회 후원 기간에 한 5,800만 원 정도 후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구제 헌금을 위해서 한 3,800만 원 정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 학교를 위해서 3,700만 원을 지원하죠. 한 1억 한 2,3천만 원이 다 후원으로 나갑니다. 제가 지난주일날 구제헌금이 100만이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19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 기도에 대한 귀중한 책을 쓴 분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복음이 태생적으로 강권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기도다. 기도가 없이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거나 충실하게 퍼뜨리거나 마음으로 경험하거나 삶으로 실천할 수 없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신앙적 직무의 목록에서 기도를 빼면 곧 하나님을 빼는 것이며 그분 없이는 그분의 일이 진척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도를 빼는 것은 하나님을 빼는 일이요. 하나님을 빼면 하나님의 일이 진척될 수 없기 때문에 기도가 뒤따르지 않는 어떤 사역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안에 이런 면에서 많은 기도 모임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저는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우리는 남을 위하는 기도라고 물론 말하지만 그들은 중보기도라고 말하죠. 중보자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보기도라는 표현은 사실은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라고 하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기도하는 시간들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아침을 먹으면 항상 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전도를 나가기 전에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했는데 제가 예배를 마치고 다 산으로 가자 해서 산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기도했죠. 마지막 나눔의 시간에 청년들한테 물었습니다. 2박 3일 순회 기간 동안 뭐가 제일 기억이 남고 뭐가 제일 은혜로운 시간이었는가? 많은 분들이요. 산기도하는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왜 답답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활동하지 않고 먹기만 하면 속이 답답하지요. 그런데 활동하면 어떻습니까? 답답함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풀립니다. 우리의 신앙살이 왜 답답한가? 왜 뭔가 어디가 좀 하나가 빠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왜 드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가 빠졌기 때문이죠.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와 태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진척을, 진보를, 성숙을 실제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바울 시대처럼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외적인 박해를 받는 경우들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때로는 뭐 러시아 혹은 뭐 독일 이런 데서 때로 테러를 당하는 경우들이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그렇다면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무엇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그들이 시험과 어려움에 빠집니까? 이 시대 정신과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와 유혹 때문에 많은 사역자들이 시험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간사로 있을 때 예수는 안에서 성인처럼 취급받았던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탄자니아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다 성자라고 말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 중에 7개를 범하는 하루아침에 그 선교 사역을 그만두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과 시험과 올무 가운데 있는 교우들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32절에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가 편히 쉬게 하라. 언뜻 보면 어떻게 하라는 말처럼 보여요? 마치 좋은 베드, 침대 마련해 놓고, 쉴 수 있는 모든 환경들 구비해 놓고, 좀 잘 쉴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강구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로마를 거쳐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스페인으로 가려고 해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때 로마에 가가지고 휴가를 보내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부탁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이 닿지 않은 불모지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1절이 23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 이 지방에는 일할 것도 없고 여러 해 전부터 내가 서반으로 갈 계획을 세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히 쉬게 하라는 이 말씀에는 그들을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바울이 원하는 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파송 교회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지금 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과연 그러면 바울의 이런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세 가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해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구원받게 해달라, 지켜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한면으로는 응답되었고요. 한면으로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되고 투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겠죠, 한면으로는. 그러나 사도행전 22장에 나타난 바대로 바울이 세 번의 폭행 사건과 한 번의 채찍질에서 그리고 한번 암살당할 음모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볼때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들로부터 구원해달라라는 그 기도는 일부 응답되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도, 부탁, 헌금이 예루살렘에 잘 전달되도록 해달라는 기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전달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분명 예루살렘에 갔고,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민족을 구제할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마도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로마에 갈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죠. 실제로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로마에 가긴 갔는데 어떻게 갔습니까?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요, 가이사라에서 구금되어 가지고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문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어서 배편으로 호송을 당하게 되는 도중에 어떻게 됩니까? 배가 파선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살아남게 되고, 그 다음에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스페인은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게 되는가? 첫째로 앞서도 말씀드렸죠. 바울은 이기주의적인 동기로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구체적이었죠. 두루뭉술하게 그냥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치열한 삶을 살게 되다 보니까 치열한 삶을 산 사람의 기도도 치열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는 치열하게 살면서 치열하게 기도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안 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 앞에서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울이 치열하게 살고 치열하게 기도했지만 바울의 기도가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면으로는 기도가 응답되었지만 다른 한 면으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굴복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수단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될 것이라는 약속들 많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응답돼요. 그런데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대로 구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이러면서 기도는 자동 판매기나 현금 인출기와 같은 것이 아니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소원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부탁은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선교적 동기로 되어진 것이고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함께 힘을 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 기도 부탁을 해오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톡방에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올라가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선교사들도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트리키의 선교사 김하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가장 사랑하는 그 교우들, 가족들이 지진으로 죽었어요. 밤마다 잠이 깬다고 그래요. 한번 테러를 당하면 또다시 테러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마땅히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최전방에 보내놓은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죠. 지금 군대야 뭐 어떤 분들이 폄하하는 거 아니고요. 옛날 군대에 비하면 뭐 군대도 아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어떤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군대에 보내놓고 그 군대 옆에 집을 얻어놓고 거기 살았던 그런 부모도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자녀가 냉방에 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따뜻한 방에 자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정도는 아니랄지라도 최전방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미자립계 목회자들,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는 교우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6장 이하에 보시면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복음 전도의 역사는 사도 바울 한 사람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주위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후원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전도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바울이 쉬지 않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기도를 부탁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물리적 방식만으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방식으로 때로는 치러져야 되고, 때로는 치열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잘 배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땅 가운데 드러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는지요. 그 헌신과 수고 가운데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수고도 있었지만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손길도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과거의 옛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와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기도가 있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부르짖음 있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소망 가운데서 선교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과 교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고 서로 돕는 형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고, 지금도 마음의 영혼의 우울한 가운데 벗어나지 못한 분들도 있고, 지금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을 소유한 자라고 하면 마땅히 그들의 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들의 피를 채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함께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통과 교제를 나눈 신자로서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내 고통과 어려움으로 여기면서 함께 기도로 싸워주고 함께 그들의 피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현성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